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베이징입니다.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한 위원회가 연례 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그 위원회 이름이 HESIS, 코드명 TC8이었죠.
맞아요. 이 자리에서 약간 이름도 엄청 길고 건조한 문건 하나가 공개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구현지능 표준체계 2026년판.
제목만 들으면 그냥 뭐 흔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의장에 모인 면면을 보면 상황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니트리, 아지봇, 우비테크, 은하통용. 그러니까 현재 중국산 로봇 산업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 전부 모여 있었거든요.
심지어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랑 산업 종사자까지 합쳐서 막 무려 120곳이 넘는 단체가 이 단 하나의 문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명확합니다. 서류 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이 문건이 어떻게 거대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방아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로봇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한국이 이 전쟁 한복판에서 어떤 치명적인 딜레마와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특히 입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볼 때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짚어보실 만한 대목이네요. 이 베이징의 회의 장면이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입법과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걸 단번에 간파하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이 투자한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나아가 차세대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 기술 패권 다툼에는 흔히 세 개의 계단이 존재한다고들 불독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저렴하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겠죠. 시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단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고 견고한 세 번째 계단이 바로 규칙, 즉 표준을 지배하는 일입니다. 규칙을 준 자는 경쟁자가 만든 물건에서도 통행료를 거둘 수 있고요.
자기 규격에 맞지 않으면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봉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천 봉쇄가 가능해집니다. 베이징에서 발표된 그 문건은 중국이 이미 첫째, 둘째 계단을 넘어 가장 높은 셋째 계단에 발을 대뎠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규칙을 지배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파고들어보죠. 일단 두 번째 계단인 물량 공세는 이미 압도적이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 생산량의 78%에서 많게는 85%까지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관련 업체만 150여 곳에 기체 종류가 330종이 넘으니까요.
와, 330종이요? 이미 물리적인 시장은 다 먹었는데 굳이 표준이라는 서류상의 족쇄를 또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 문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들이 담겨 있길래요?
이게 총 6갈래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기초 용어부터 시작해서 로봇의 대뇌와 손을 역할을 하는 AI 모델의 접속 규격, 그리고 액추에이터나 정밀한 로봇 손의 통신 프로토콜 등을 다 망라했죠.
쉽게 말해서 한국산 부품을 쓰든 대만산 칩을 쓰든 이 통신 언어를 쓰지 않으면 아예 중국산 로봇 생태계 연결조차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문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리고 가장 전략적으로 설계된 부분이 바로 여섯 번째 항목인 안전과 윤리 기준입니다.
잠깐만요. 로봇 안전과 윤리요? 보통 AI 윤리나 자율성 통제 같은 이슈는 그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중국산 기술의 확장을 견제할 때 무기로 꺼내드는 명분 아니었나요? 그걸 중국이 먼저 표준화했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겉보기엔 모순 같죠. 하지만 사실 이게 고도의 선제 방어선입니다. 훗날 미국이나 유럽이 안보나 데이터 윤리를 내세워 중국산 로봇 수입을 금지하려 할 때를 미리 대비한 거죠.
서방 국가들이 태클을 걸어올 때 우리도 국가 차원의 엄격한 윤리 표준이 있고 이 규격에 맞춰 생산했다. 이렇게 맞받아칠 국제통상법석 방패를 미리 만들어둔 거군요.
맞습니다. 로봇의 자율 판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비상정지 권한은 사람에게 둔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아예 국가 표준으로 명시해버렸으니까요.
과거 스마트폰이나 통신망 세대 교체 때 화웨이나 ZTE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볼모로 자국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밀어붙였던 전략이 딱 떠오르네요. 이런 입법과 제도의 틀이 어떻게 산업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는지는 규제의 법적 맹점을 파고드는 부분은 김경진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네, 아주 치밀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우려되는 건 한국의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네. 국제로봇연맹 2024년 통계를 보면요.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쓰는 압도적인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제조 현장에 로봇을 가장 촘촘하게 깔아둔 나라죠.
1만 명당 1000대면 현장 인력 10명당 로봇 1대가 돌아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정작 산업 내부를 뜯어보면 철저한 하청화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요? 부품 국산화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평균 43%라는 국산화율 통계조차 사실 착시를 일으킵니다. 로봇의 관절을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핵심, 즉 구동부 부품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훨씬 참담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길래요?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일본산의 무려 76%를 의존하고 있고요. 모터를 회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히토류 연구자석은 무려 88.8%를 중국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88.8%요? 와,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적게 만드는 나라네요. 로봇 산업이 팽창할수록 결국 일본산 부품과 중국산 소재 매출만 올려주는 완벽한 종속구조가 한국의 현주소군요.
맞습니다. 결국 껍데기와 조리표만 한국산일 뿐 근육은 일본산이고 혈액은 중국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로봇의 언어마저 아까 그 중국산 표준을 맞춰야 한다면 하드웨어 종속을 넘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잠식당하는 건 시간 문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규칙은 그렇다 치고 당장 로봇을 조립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원줄마저 통제당하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죠.
네, 중국이 서류상의 표준을 넘어서 하드웨어의 생사력 탈권, 즉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2025년 4월 4일이었죠. 중국 상무부랑 회관 총서가 디스프로슘, 테르벤 같은 7종의 중경 히토류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출 허가제를 발효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원 보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산 관세 인상과 반도체 제재에 대한 아주 다분한 보복 조치의 성격이었죠.
디스프로슘, 테르벤, 이름조차 생소한 광물들인데요. 철이나 구리도 아니고 이 아주 소량의 히토류가 왜 그렇게 로봇 산업에 숨통을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겁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고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이 서버 모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네오디뮴 자석에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어떤 한계죠?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내부 온도가 80도 가까이 올라가면 열을 견디지 못하고 자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아, 80도만 넘어도 자력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공장에서 무거운 쉐덩이를 나르던 로봇이 열 받으면 그냥 전원 꺼진 것처럼 픽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고열 속에서도 자석이 원래 성질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산업용 냉각제이자 구조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물이 바로 디스프로슘과 테르벤인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자석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꽉 잡아주는 핵심뼈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모터 설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네요. 근데 중국이 아예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린 건 아니잖아요. 허가제라고 했으니까 심사 절차만 거치면 결국 수출을 내주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규제를 무기화하는 중국의 아주 정교한 방식입니다. 아예 수출을 막아버리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니까 제소당할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 목적상 적법한 서류 심사를 할 뿐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 명분은 그렇게 세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는 서류 비비나 추가 보안 등을 핑계로 심사를 45일, 길게는 서너 달씩 무기한 지연 시켜버립니다.
와, 45일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45일 물류 공백이면 공장 셧다운을 의미하잖아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안 주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금지하지 않고 심사만 미루면서 통상 마찰은 피하고 타격은 급대화하는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이런 법적 맹점을 파고드는 부분은 김경진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 물을 명분은 교란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피는 다 뽑아가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 45일 지연 전술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나요?
단 두 달 만에 한국의 히토류 수입 물량이 76%나 급감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쪼그라드니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요.
76% 급감이요? 가격은 얼마나 뛰었나요?
디스프로슘 가격은 3배 이상 폭등했고 테르빔 값도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로봇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의 제조 비용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근데 희토류 가공이라면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일본은 피해가 좀 덜했나요?
아닙니다. 일본도 치명상을 입었죠. 일본은 입자계 확산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거든요. 디스프로슘 전체를 섞는 게 아니라 자석 겉면에만 정밀하게 코팅하듯 스며들게 해서 희토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법이에요.
와,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아무리 효율 좋은 기술이 있어도 원재료인 광물 자체가 안 들어오면 공정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고온 견딥용 연구자석이 민간 로봇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 로봇 말고 또 어디에 쓰이는데요?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나 핵잠수함 구동축 같은 핵심 무기체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즉, 디스프로슘 통제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서 국방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협인 셈이죠.
전투기랑 핵잠수함까지 연결된다면 이건 그냥 비싼 로봇 못 만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호주나 남미 같은 데서 광산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LS전선, 고려아이언 같은 기업들이 미국산 공급망이나 독자적인 정제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발표는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채굴과 분리, 정제, 공정의 약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90%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광산을 새로 파서 거기서 나온 흙을 쓸만한 원료로 만드는 수직 계열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하우예요.
아, 노하우요. 어떤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토류 정제는 수천, 수만 번의 화학적 용매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중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이 공정의 미세한 손의 감각은 막 천문학적인 돈과 최신 설계도를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광물과 소재라는 물리적 족쇄가 이렇게 견고하다면 반대편 전선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미국의 전략은 로봇과 AI를 움직이는 두뇌, 즉 첨단 반도체 칩을 옥죄는 좁은 마당, 높은 담장 정책이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산 엔비디아 H200 같은 첨단 칩을 막아서 중국의 AI 연산 능력을 말려 죽이겠다는 아주 명쾌한 셈법이었죠.
네, 그런데 이 규제의 결과가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재는 기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설을 만들어냈거든요. 미국이 AI 칩 수출을 막아버리자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무려 450조 원, 위안화로 2조 위안을 투입해서 자국 내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와, 450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대신 아주 매서운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AI 가속기 칩의 80% 이상을 무조건 중국산으로 채워라.
와, 그러니까 완전히 퇴로를 차단하고 강제로 국산화 생태계를 밀어붙인 거네요. 제재가 오히려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들을 억지로 키워준 헬스 트레이너 역할을 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래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미국산 칩을 아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화웨이의 승덩 시리즈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막대한 실전 데이터와 자본이 쏟아지면서 화웨이 칩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결국 점유율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조차 미국의 수출 통제가 오히려 거대한 중국 시장을 화웨이에게 고스란히 바친 셈이 됐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국산 반도체는 뜻밖의 대박을 터뜨렸다는 뉴스가 쏟아졌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한국산 비램과 HBM CEO가 폭발했다면서요.
네. 표면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에 남을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AI 칩 없이 독자적인 연산망을 억지로 구축하려다 보니까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나를 범용 DRAM과 HBM 수요가 기형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아, 가속기 성능이 떨어지니까 메모리로 그걸 메꾸려고 한 거군요. 그 결과 9세대인 DDR5 가격조차 1년 만에 282%나 폭등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분기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갈아치웠고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횡재죠.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축포를 터뜨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호황의 이면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건가요?
과연 이 거대한 수요가 언제까지 한국의 몫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거든요. 450조 원의 든든한 내수 수요를 등에 업은 중국의 창심 메모리, 즉 CXMT가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창심 메모리요? 어느 정도까지 또 차왔나요?
이미 16나노 공정으로 HBM3 양산 준비에 돌입했어요. 물론 당장은 수율이 10에서 20%대로 처참한 수준이고 또 미국과 유협 제재 때문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러니까 EUV를 구할 수 없어서 공정 미세화에 한계가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합니다.
잠깐만요. EUV가 없다는 게 왜 치명적인 약점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EUV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초정밀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ASML이 중국에 이 붓을 팔지 않고 있죠.
아, 그럼 중국은 어떻게 회로를 그리고 있나요?
그래서 중국의 SMIC나 창신 메모리는 두꺼운 붓, 즉 DUV를 가지고 여러 번 겹쳐 그리는 멀티 패터닝 방식으로 억지로 미세 공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량률이 치솟고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얇은 붓이 없으니까 뭉툭한 붓으로 여러 번 덧칠하다가 번지고 망치는 비율이 높다는 거군요. 그럼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한국산 메모리를 당분간 쫓아오기 힘든 것 아닐까요?
일반적인 시장 논리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중국은 국가가 그 비효율과 불량률을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다 메워줍니다.
아, 국가가 돈으로 불량률을 커버해버리는군요.
네, 그들이 노리는 건 당장의 완벽한 기술 추월이 아니라 화웨이 가속기와 자국산 메모리를 묶어서 완전한 자급 생태계를 구축한 뒤 벌일 가격 파괴입니다.
중국산 HBM과 범용 디램이 시장에 저가로 쏟아지는 순간 한국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말씀이네요.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향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 반도체가 누리는 돈잔치는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완성하기 전까지 딱 2, 3년만 열려있는 시한부 호황이라는 뜻입니다.
와, 숨이 턱 막히는 분석이네요. 미국의 제재로 촉발된 2, 3년의 골든타임. 이 시간 안에 한국은 당장 HBM4 같은 초하이엔드 메모리와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진입장벽을 아득히 높여놔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드웨어, 부품, 광물, 메모리는 결국 로봇이라는 몸통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에 불과하잖아요. 진짜 무서운 전장은 이 몸통을 제어하는 대뇌, 즉 소프트웨어와 데이트 영역이라고 하셨죠?
네. 100번 양보해서 한국의 로봇의 관절과 모터 부품을 완벽하게 100% 국산화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초격차로 세계 1위를 지킨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기가 막힌 껍데기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 로봇을 똑똑하게 움직이는 대뇌 역할을 하는 모델이 미국산이거나 중국산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뼈대와 근육은 우리 건데 뇌를 통제당하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 2024년에 미국 상무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페이블 5 등에 대해서 외국인 클라우드 접근을 전면 차단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 네. 제재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여파로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조차 최상위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안보 논리에 따라 언제든 한국 로봇의 대뇌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선례를 확실하게 남긴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스위치를 남에게 맡겨둔 거나 다름없네요. 게다가 중국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잖아요.
네, 중국의 알리바바 큐원이나 아지봇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로봇 운용체제를 오픈소스로 그것도 초저가로 풀어서 세계 로봇 생태계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이거 옛날 스마트폰 세대의 교체 시절이 확 떠오르는데요. 한국이 스마트폰 기계는 세계 최고로 잘 만들었지만 운용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 다 내어줘서 결국 막대한 플랫폼 수익이랑 데이터 주권은 남 좋은 일만 시켰던 그 뼈아픈 과보 말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운영체제와 AI 모델이 필수적인 상황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본력과 인재풀 규모로 볼 때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미국산 빅테크 모델이나 거대한 내수 데이터로 무장한 중국산 독자 모델을 상대로 한국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해서 이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요?
자본의 규모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의 로봇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네, 압도적인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라고 하셨죠.
바로 그 세계 1위의 압도적인 로봇 밀도가 판을 뒤집을 핵심 열쇠입니다.
로봇을 많이 쓴다는 게 AI 모델 경쟁에서 어떻게 무기가 된다는 건가요? 단순히 기계 대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챗GPT 같은 텍스트 기반 AI는 인터넷에 있는 글을 크롤링해서 학습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로봇을 움직이는 AI, 이른바 시각, 언어, 행동, 결합 모델인 BLA는 완전히 다릅니다.
BLA 모델은 텍스트 모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오, 이것을 주어야 한다는 상황을 판단하며 직접 로봇 팔의 관절을 움직여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통제된 미국 연구소의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조명이 시시각각 변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막 튀어나오고 먼지가 날리는 아주 지저분하고 생생한 실제 현장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아, 실험실에서 정제된 데이터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무하는 실제 공장 바닥의 데이터가 VLA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천금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제조 현장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로봇이 깔려 있습니다. 이 1만 명당 1,012대의 로봇들이 매일 현장에서 부딪히고 구르며 얻어내는 시각, 청각, 촉각 데이터, 이 막대한 한국판 실경실론의 결과물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실경실론, 즉 실제 현장 훈련 데이터가 우리의 무기군요. 한국의 HL만도 같은 기업들이 테슬라 옵티머스를 겨냥해서 핵심 부품을 수직계열화 하는 등 하드웨어 독립을 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네,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이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남의 나라 AI 모델에 넘겨줘서 그들의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와 우리 제조 환경에 최적화된 토종 VLA 모델과 독자 로봇 OS를 구축하는 데 쓸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향후 10년의 국가 생존이 바로 이 데이터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이제야 막 파편화되어 있던 퍼즐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제재와 통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역설적인 결과들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거든요.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라는 강력한 독자 칩 생태계를 잉태했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서구권의 대체 공급망 투자를 앞당겼으니까요.
맞아요.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전쟁 속에서 진정한 무기는 부품 조립하는 손길이 아닙니다. 부품을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고 로봇을 진정으로 똑똑하게 만드는 데이터를 거머쥐는 것이죠.
입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볼 때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오늘 저희가 다룬 중국의 휴머노이드 표준 문건이나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보신다면 결국 다가올 지능형 로봇 시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치밀한 전략으로 해석하셨을 겁니다.
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강점, 즉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서 규제를 혁파하고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남은 골든타임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을 통해 짚어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간의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출근할 산업 현장의 지형도를 바꿀 이야기이고, 청취자님이 투자하고 사용하는 모든 첨단 기술의 핏줄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죠.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기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상을 진짜로 지배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규칙과 표준을 정하고 핵심 데이터를 독점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회사 혹은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은 압도적인 자기만의 기술과 데이터를 쥐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남이 그어놓은 견고한 규칙 안에서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부품만 열심히 조립하며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